우리 함께 예배드렸는데 옆에 있는 분과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예배드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어색하시지만 다음 주에는 더 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소식보다도 어떤 능력과 지혜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시간 받는 시간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혼잡한 생각 십자 앞에 내놓게 해주시고 메마른 심령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는 이 시간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말씀, 깨닫고 주시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도 겸하여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뿐만 아니라 또한 일곱 소아시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온갖 불법과 죄악과 문제들이 쌓여있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4장, 오늘 본문 5장에도 같이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모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도 어수룩하고 모든 문제와 연약함이 가득 찬 그런 불완전한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다음에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매듭짓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역사는 점점 임하는 심판을 받다가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마지막 심판 때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들림을 받고 천국에 산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생생한 미래의 그림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통해서 가장 합축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바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 있으면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산에 올라가지고 언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임시로 먹을 식량을 지하실에 창고로 쌓아놓고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핵심적인 이유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인생의 뜻이 온전히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 올려드리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천상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장면을 너무도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의 순서, 형식, 예배 인도자의 말씀을 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예배 자리를 끊임없이 자신을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천상에 들은 예배의 완전한 모형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받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육체는 땅이 있지만 밤무섬에 육체는 있지만 그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본 모습이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이것은 하늘나라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라 말씀합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보좌라는 것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주권입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 정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남쪽 플로리다는 이제 물로 잠겨 들고 인구이동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또 국가적인 자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론과 학설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 그 자체에서 보여주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알지 못해요. 계속 연구는 하지만은 연구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한 그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누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세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일제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어떤 것이고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중요한 조약, 편지 내용을 요즘처럼 뭐 이메일이나 종이 쓰지 않고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둘둘 말아가지고 끝에다가 작은 뭉치로 봉인을 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약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두루마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가 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일어나는 재앙의 말, 예언, 환난, 고통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는 원래 봉해진 땅들이 있다가 나중에 그 봉해진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요한이 본 두루마리 일곱 인으로 이렇게 봉인됐습니다.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일곱만 두루마리만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이라는 것,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헌 전사가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보이지 아니하기로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빨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서 소식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곱 봉인을 뜯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야만 됐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미래를 이루어 나가실까? 로마 이 황제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듣고 알아야 될 텐데 열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 울며 통곡했답니다. 그는 밤모섬에서 홀로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 죽음의 위협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꿋꿋이 주님을 섬기는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억했습니다. 빨리 그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받아서 전해지고 그들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이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보면서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는 그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자기 한계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는 이런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 여러 위기와 문제, 이것을 말하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런 위기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떠난 동족 어두운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장차 임할 심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여러 선지자들이 합니다. 지난날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서를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폐허가 될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통과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비록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동족을 생각하며 그곳에 지금도 있는 국민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러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끝까지 제자들의 자리를 지켰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우리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생각했는데 나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녀와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진실된 눈물이 메마른 너무도 깊은 웃음만이 성행하는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울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도 이어지는 중보 기도에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식구를 위해서, 주의 재단을 위해서, 이 미국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너 내려가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러면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는가? 그 대답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 말씀 보면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슬피 울며 있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아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상실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자는 유대지파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엔젤이 아니라 라이언. 그 동물, 가장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강한 사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에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바로 계시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구원의 길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완전한 인으로 닫혀져 있어서 이 우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갈 수 있고 간다 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열 수 있습니까?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나타나셨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이 담겨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인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로 해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아, 이 뜻이구나. 뭐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공의는 없고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말하지만 구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죄의 문제를 영원히 푸시는 분은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취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은 6절을 보면 어린 양으로 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를 취하신다.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자나 독수리 같은 강한 동물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해답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 죄의 그 값을 가지고 계속 침입하는 죽음의 저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저주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세상의 종말에는 세상의 모든 원수들과 싸워야 돼요. 지금 공중권세에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 세력과 싸워야 돼요. 가끔씩 미국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그 이야기를 그 소설로 표현한 아나니아 이야기처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싸움은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자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눈, 일곱 눈이라 이건 완전하다는 것이죠. 힘은 있는데, 왕은 왕인데 아무런 권세와 힘을 나타낼 수 없는 일본에 존재하는 왕, 다른 어떤 나라에 존재하는 명목상의 그런 왕이 아니라 실제로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늘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두루마리를 주님이 여시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모든 인류 역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막거나 또 다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분에게 이 세상의 심판을 마무리하고 인류를 심판 앞에 놓여있는 그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창시자, 2000년에 있었던 유대인,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를 알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 사상이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상에 드린 예배를 보겠습니다.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새누리를 불러 이르되 두 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이 5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정지를 지켰던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그냥 경배하는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다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선지자로 부른 A.W. 도서 목사님은 예배는 현대교회에서 잃어버린 보석이다 말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못하고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리드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옵소서, 주님은 가져옵소서, 나는 엎드려 죽겠습니다.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에 대해서 보고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교회 생활 몇 년 지나면 예배 순서 다 알죠. 어떤 분들은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번 예배 이거 빠졌어요. 이거. 이게 물론 다 하면 좋지만 빠질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잡다한 생각들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예배가 그냥 익숙해진 종교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경험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도 일을 하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거꾸로 배웠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빠지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의 축복의 감사를 표시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일에는 무관심. 반대로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을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내 심령이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기쁜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관심도 마음도 사랑도 없는 일을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상급도 없어요. 열심히 했지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올려드리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쁨이 든 참된 예배자의 삶이 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5장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검은 고를 가졌다. 이 말씀은 내가 음악적인 달란트나 은사가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본문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했습니다. 금 대접 속에 들어있는 향은 무엇이라고 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기도가 사람들의 소리처럼 귀에 들리다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나라로 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심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다른 손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을 어린 양께에 올려드렸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지나치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소리가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종교적인 주문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기뻐 다 받으시는 향과 같다고 8절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 무시무시한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언제 붙들려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주의 현실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임을 얻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픔을 다한다. 내 눈물을 내가 다 들어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누가 일으키세요? 주께서. 하늘에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주께서 그 병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둠의 권세가 통치할 겁니다. 온갖 질병, 고통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더 성행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단순히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삶, 생존 경쟁을 넘어 치열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 관점을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의 승패에 따라 내 영혼이 사냐, 죽느냐, 포로가 되느냐 결정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늘의 천군 전사들이 새 노래와 큰 음성으로 찬양했다 했습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똑같아요. 바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이 어린 양들은 예수님을 경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 심판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죽음을 위해서, 죽음의 임할 심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공로, 보혈 찬양, 가장 파워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찬양해서 찬양을 끝나는 것이죠. 찬양을 위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적 감흥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모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LA에 한국 K-POP 알려진 그 방탄소년단이 왔는데 그 다운타운 LA에 스테이플 센터라고 그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데 그곳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 텐트를 치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 로컬 TV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티켓이 있는데 왜 텐트를 치고 기다리냐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줬어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갖고 가고 싶으면 그럴까.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방탄소년단이 나에게 눈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다리는 거예요. 전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목회자니까 이걸 또 예배로 제가 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마음이 있다면 예배 걸림돌 뒤는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나를 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약속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감사를 나타내야 되죠. 며칠 전에 이 지역에 사는 미국 분이 저희 교회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 빈포드로 운전해서 가는데 잔디가 깨끗하게 깎여져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야, 잔디를 보면서도 감사하다고 편지 왔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것은 더욱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처럼 소중하고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 있는 시험거리가 널려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 돼요. 시편 145편 1절 2절 말 이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결론적으로 천상 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여 올리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입술로 무엇을 찬양하겠어요? 세상과 우상을 찬양하고 거짓된 것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오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어느 곳이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부름받았습니까? 나의 기쁨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